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주 앞에 살아가는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인생 사는 동안에 저희들의 삶의 의미가 알지 못하는 것을 허망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그날을 바라보며 의에 살아가는 연단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인 줄을 알게 하옵시니 그로 인하여 십자가 사랑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참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심으로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육신 가운데 있사함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어야 살겠고 입어야 살겠으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더 여유 있게 갖고 소위 육적인 평안과 안식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고 또한 필요가 있는 줄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 모든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목적화시키며 절대화시키며 심령에 있는 죄의 정욕대로 그 모든 필요를 추구해 나가며 죄악과 죄된 탁월함 속에서 몸을 던져 사는 자들이 안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참으로 구할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과 다른 자여 세상 속에서나 그들과 구분된 자로 서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한 각각의 선하신 소망의 뜻에 따라 공급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대에 필요가 부족할 때주 앞에서 기도하며 또한 자족하며 항상 어떤 환경에 처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늘 찬송을 입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숱한 교회를 한국교회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한 말씀으로 심령이 빛을 보고 한 찬송으로 저희 신앙을 간증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런데 한 교회에 저희를 지체로 묶으셔서 봉사케 하시며 말씀을 듣고 예배케 하신 은혜 가운데 사운데 교회로부터 공급하시는 귀한 영적 젖줄을 저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신 것이 아니요 주의 사랑 모든 백성과의 교통 속에 두셨음을 생각하며 성대의 교통을 따라 저희가 또 영원히 성숙하고 자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믿음과 구원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에 젖을 그런 많은 순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정욕과 위협 앞에서 저들이 많이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옵나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고 기도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때 묻은 얼굴 지워가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선과 타락과 외식 속에 저희들이 스스로를 자위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는 미련함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 도우셔서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의 영적 실존을 보게 하시고 주 앞에서 겸손히 겸비하며 영적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받으시는 영적 희락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슬픔과 눈물이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인 줄 믿사오니 십자가를 통한 그 희락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인생 되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과를 잠시 뒤로 하고 정한 시간에 저희가 말씀과 신앙의 도리를 묵상하기 위해 모였사옵나이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깨우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겠사온즉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이 하늘의 은택을 입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견인 조금 더 언급하고 구원의 확신 문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성도의 견인 부분 17장 2항을 보죠.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불변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한 번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서 결코 유기되는 일, 떨어지는 일이 없고 반드시 구원의 안전이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가르침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밝혀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죠. 우리의 영적 실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상태인가 그렇지 못한 상태인가의 현재적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믿을 때는 누굴 만나도 눈을 턱 치켜뜨고 나처럼 믿어봐 이렇게 하다가도 어째 시원치 않을까 싶을 때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고 나 같은 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로 자기가 절망 속에 갇히거나 또는 교만하여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냐는 식의 이런 영적인 부침 떠오르고 가라앉는 또는 기복에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신앙의 순종 정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는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며 연단받아가며 구원에 이르기 때까지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장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연단받고 또 야단맞고 깨우쳐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신앙에도 영적 기복이야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복 그 자체가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이 커트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구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합격됐다가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을 내내 하다가 죽을 때 불합격으로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고 합격이 되면 구원받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합점수로 봐가지고 죽을 때는 합격점 미치지만 종합점수가 평균적으로 위에 있으면 구원받고 있으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한 번 택하신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럼 질문은 도대체 한 번 택하신 자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 시작하실 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나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오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성경적 교리란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여 완전히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선행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룰 수 있는 막힌 담을 뚫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어둠을 넘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자체 내에 전혀 갖지 못했던 그런 무슨 자예요? 전적으로 무능력자라요. 영적 선행할 수 없는 정적 무능력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능성이 생긴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의 가능성이 생긴 것은, 사귐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회개가 가능해진 것, 이 역사의 전적은 하나님께서 먼저 헤게모니를 지내시고 이니시어티브를 지내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셔 우리에게 은혜의 베푸심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새 생명이 잉태되어짐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회개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구원인데 본래 전혀 가치 없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목적은, 이유는 모르죠.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도 아니요, 똑똑해서도 아니요, 아무런 남과 비교의 우월성이 없음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랑으로 시작된 구원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겠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건 신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견인은 인간론에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신론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생각하니 나를 부를 때 나로부터, 나로 말미암아 부르시지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이 나중에 변덕을 베푸시겠느냐. 부부가 아니라 죽도록 사랑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변덕스러워서 치고받고 싸우지만 하나님이야 그러시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적인 신뢰, 신실성,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 뭐예요? 자신이 택한 자를 구원하여 성화에 이르게 하시며 그리하여 온전케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히 하시는 일을 하심에 있어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가 없다라 해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미리 내 인생 꼬락지가 어떨지를 아셨다.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세우시며 그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 나를 먼저 은혜를 부르셨으니 내가 인생 중에 한번 부르신 바다 예수의 사람으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의 안전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게 성도의 견인거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면 무엇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이항해 보기에는 몇 가지 나오죠? 첫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절대 근원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의 작정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작정의 불변성. 하나, 두 번째, 뿐만 아니라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치루신 값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라는 것. 그 사실 두 번째,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적 효력, 제사장의 기도 세 번째,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심으로 내주하신 성령께서 인치셨으니 인치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인침,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됨의 씨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서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 바로 그게 은혜의 언약이라.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음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성도의 견인교리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성경적 전거는 여러분 해설서에 보게 되면 좀 필요, 좀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꼭 읽으시고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보면 사망을 보면 그렇지만 성도들조차도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며 성도들조차도 그 마음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심령 속에 베풀어주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소홀히되고 무시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에 빠져요? 중한 죄에 빠지는 일이 있지 않은가?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님, 그게 사망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얼마 동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기도 하지 않던가? 그렇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고 그 성령이 근심케 되는 일이 있어서 그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의 위로를 맛볼 수 없도록 깊은 어둠의 수렁 속에 빠지게도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과 성도의 위로와 교회의 권면을 외면하고 싫어! 나는 내 말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듣기 싫어! 라고 설교조차 말씀의 위로조차 거부해버릴 만큼 강팍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양심이 심히 뒤틀려져서 남을 해치거나 남을 중상하고 일시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악을 짓고 행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 않던가.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택한 자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아, 정말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몹시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번지르하게 분칠하고 입술에 빨간 거 칠하고 얼굴에 하얀 분 칠하고 머리는 꼬불꼬불 파마도 하고 하일 씻고 맵시를 내는데 내 하는 생활을 보면 너무 저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닌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막 우라가 치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아니야 라고 앞에서 X자를 다 거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기 자신이 뭐가 됩니까? 거룩한 의의 분노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마음을 확 갖고 있는 선지자요 어떻게 돼요? 굉장한 의의 선생이 되어지죠. 그런데 지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되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십자가의 긍휼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만일 내가 금방 의의 분노를 품고 너는 아니야 라고 X라고 하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면 내가 살겠나 그거를 깨달으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차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됨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어떤 의의 잘대와 자신의 경건을 기초로 남을 판단하고 XXX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피차 긍휼히 여기는데 그 사람이 참으로 신자구나 하는 가장 참된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또한 주 앞에서 그런 긍휼을 입었어 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중보는요, 넉넉한 자가 없는 자에게 땡그랑 하고 이렇게 동전 던져주는 게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 위해 중보할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저자는 용서하시고 불쌍해지고 이런 게 중보가 아닙니다. 그 중보 기도의 기도적인 근거 효력이 나오겠어요? 그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보시겠냐고요. 사실은 중보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 처지와 같은 처지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같은 은혜가 주께 있기를, 그리고 그 자가 인내 가운데서 그걸 견딜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하는 게 중보기지, 중보기도지. 나는 의인이요? 너는 아닌데? 하나님 저의 의를 좀.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라.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러는 세리와 비교했던 주께서의 기도에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교만케 하는 게 아니고 역설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쨌든 간에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것은 우리를 겸손케 만들지, 역설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 교만해진다 이럴 수가 없는, 그 뻗대도 난 괜찮다 이런 식의 신앙 정서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이 되어졌다는 사실로부터 그로부터 비롯된 성도의 견인교리는 결국 나로서는 어쩌다는 거예요. 전적인 긍휼과 자비 외에는 내가 가능성이 없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사람, 연약한 교우가 실족해 넘어졌을 때 봤을 때 함부로 그 앞에서 X를 우리는 누구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피차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며 그를 위하여 주의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중보해 주는 것, 그런 마음으로 피차간에 설 따름이죠. 그럼 한국교회 저변을 향해 볼때 어때요? 다른 교회를 향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듯이 다른 교회를 향한 마음도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 사는 모양은요, 피차 비슷해요. 특별하게 선한 사람 아주 드뭅니다. 모양과 맵시는 다를지 몰라도 속 여러분은 피차 비슷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문제인 것이지. 피차 교우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서 함부로 말할 바가 못 되지요. 반면 교사라 하여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하여 자신이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은 안에서 배우는 것이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배워 안에서 사귀는 것이지 드러내서 떠들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당회와 같은 권위 지도체를 둬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고 있는 사람을 감찰하여 불러서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면의 일은 공식적인 치리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함부로 개인 자격으로 해서 들어갈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권면과 조언과 충언이 우정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나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실족의 기회를 인생 중에 갖게 되는 자들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우리가 원하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옆에 있는 교우가 나를 그때 어떻게 대해주길 원하는가를 볼수 있으면 그 실족한 교우들에게 내가 어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고 그것을 기초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볼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날마다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성도의 견인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영원과 시간 이렇게 나눠보면 우린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존재죠. 이게 역사예요. 여기는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들어 섭리하시고 역사해 나가시는데 그럴 때의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가 영적 실상이 어떤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의 계획 속에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 붙드신다는 의미에서의 구원의 객관적 보증입니다. 구원의 객관적 보증입니다. 이제 그 다음 장에서 공부할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전지 전능 성령의 내주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끝까지 붙드는 객관적 보증이 실제 신앙의 실존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떨어질 때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있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우리의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자,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2항 뒤에도 잘 들리세요? 다행이네요. 저는 궁금해요. 왜 뒤에 그렇게 앉아 계실까? 저 심리가 도대체 뭘까? 아마 급한 일 있어서 금방 나가실 건가 보지? 근데 어떤 끝까지 안 나가시더라고요. 왜 앞으로 안 오세요? 얼굴도 두리뭉실 이렇게 덩어리만 보이거든요. 이렇게 큰 호박덩어리, 누런 호박덩어리에 검은 점 몇 개 뚝뚝 찍힌, 어머, 샤프렇게만 보이는데? 거기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피차간에 얼굴이 화목이, 확인이 안 돼. 이렇게 앞에 계시면, 오늘은 화장을 진하게 하셨네. 이렇게, 이렇게 다 보이고, 이게 보이는데. 그래서 교실이 작을 때가 좋았어요. 조금 있을 때는 이렇게 눈을 졸린지, 그냥 껌뻑껌뻑 되시는지 지금 다 알 수 있는데 지금 눈을 뜨셨는지 감으셨는지 도저히 알지 못해서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지성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이렇게 보세요. 18장 2항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신앙에서 오는 무호한 확신이다.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의 실로 이 같은 실패를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 등에 기초하고 있다.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네. 자, 예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스. 그러므로 어떻죠?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여러분 다 구원을 받으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누가 여러분 옆구리 콕 찌면서 당신 구원 받았냐? 그러면 나 구원 받았다.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하고 물러갑니까? 일단은 기독교의 변종 이단들은 거기까지 안 물러서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부분에 걸려요. 다시 말해 첫 번째는 뭐죠?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객관적 진리예요. 성경에 나타난 객관적 진리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건 주관적 문제예요. 과연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당신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거를 시비 걸고 들어오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에게 말해봐라.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고 뭐 성가대 봉사나 15년 했고 뭐 아이, 그거 갖고 어떻게 말할 수 없다.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 거듭났냐? 영적 생애를 알아야지. 또 회개를 어떻게 했냐. 이런 등등으로 이제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들어와서 상대방을 막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당신이 어제도 지은 죄, 그저께도 지은 죄, 오늘 아침도 지은 죄, 숱한 죄덩어리가 이렇게 질비한데 뭘로 당신이 예수 받고 구원받는 중생자의 증거를 내놓겠냐. 그거는 막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치고 나면 그다음 뭐가 흔들려요? 그러므로 결론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그 부분을 해결해 줄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구원에 견고해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구원의 마지막, 나는 그러므로 결론 받았다는 결론을 확고히 하고 싶은데 두 개만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를 구원 받는다? 그럼 결론이 구원에 이르렀다. 근데 가운데 있는 나는 구원 예수를 믿는다 요 부분에 대한 큰 혼돈과 자기 해석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흔들어뜨리죠.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구원이 없고 나한테 와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뤄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 확실성은, 자, 구원의 첫째, 구원의 확실성은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허황된 소망에 근거하거나 억측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는 소망이나 항상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 캐톨릭을 일단 의식하는 건데,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보세요. 천주교, 그리고 감리교도도 그래요. 성결교나 감리교. 자신의 교리에 충실한 성결교나 감리교도는 틀림없이 이 결론에 이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교리를 모른 채 장로 교리를 머릿속에 넣고 성결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리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캐톨릭이나 성결 감리교는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종교개혁 때도 종교개혁자들 향하여 로마 캐톨릭이 정죄한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이 17세기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그들이 왜 개신교를 정죄하는가 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진저. 이렇게 이제 영원한 그 저주를 선언했어요. 그들 생각에는 누구든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 말할 수 있냐면 어렴풋이 막연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추정. 그리고 암시,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암시는 말할 수 있는데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의 최종적 확정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논리가 그럴듯해요. 뭐예요?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 자신이 자신의 구원 문제에서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이 감리교도나 성결교도 같은 입장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한 작정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로마 캐톨릭의 구원론도 16세기 이후 그렇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순종적으로 반응을 할 사람인지를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 그거예요. 항상 미리 보시고 선택하는데 미리 보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이 우리를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 미리 보셨던 우리의 신앙 반응이 우리의 신앙 실존적인 결정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잘 믿을 때는 구원에 이뤘다가 아닐 때는 떨어졌다가 다시 구원을 이뤘다가 떨어졌다를 인생 중에 반복하는 듯한 인상과 이것을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사람이 성결교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의 구렁에 빠졌는데 내가 과연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뭐라고 응답하냐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다시 예수님이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믿느냐? 이 사람이 그걸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러면 됐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 스스로 이 성도를 위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는 지금 객관적으로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실존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리의 의미는 뭐예요? 당신이 신앙에 불순종해 있으므로 구원에 떨어진 자요, 신앙의 순종함으로 구원에 오르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적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의 구원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교리적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정도의 구원의 옛생활에 예수 첫사랑의 구원 상태를 회복하자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해버려야 할 텐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 구원 받는다 사실을 믿느냐, 객관적 진리에 대한 인식을 동의를 구하고 객관적 진리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그럼 구원 받은 것이라는 말로 일단은 이게 몸을 빼게 되어지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구원의 견인적인 교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관적으로서도 구원의 확실성 문제가 늘 떨림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그들에게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나는 믿는다 라는 등식 속에서 머물러 있지만 마음속에는 과연 내가 얼마만큼 구원에 이를 만큼 잘 믿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기준이 늘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설마 안 그럴 수가 있겠나, 내가 이 정도로 믿었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정도로 평생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구원은 이룰 거야 라는 뭐예요? 막연한 기대와 예상, 거기에 그칠 수가 있게 된다. 로마 캐톨릭 그래요. 로마 캐톨릭 신자들은 특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신의 구원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죠? 신부의 사제의 뭐예요? 면제 선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잘못이 있으면 빨리 가서 고해버려서 그래서 면제를 받고 그래서 주님과 말한 대로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사죄의 선언을 자꾸 받음으로 죄 속상을 경험해서 아, 이 정도 하면 그럼 구원은 들어가겠지 라는 그 자신의 계량적 그 확증을 좀 더 늘리고 싶어하는 마음에 조급함이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교회 명령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또 성인들이라든가 순교자의 공덕을 빌어서 자꾸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등등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보장성을 좀 더 확보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죠. 그런 조급함이 늘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임종 종부 때 가게 되면 굉장히 떱니다. 사실 굉장히 두려워해요. 연옥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자신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한 이것이 과연 자신에게 구원을 과연 줄 건지 안 줄 건지 떨고 자신이 좀 더 미흡하고 불안하고 조급함이 생기면 마지막 수단은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그러죠. 그 뭐겠어요? 신부 불러다가 막 회개한다든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사제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교회 앞에 유산을 다 헌금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좀 보장을 받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조급함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보증성, 완전성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잘못된 교리에 입각한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한 신앙의 상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주간 성도의 확신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고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확실히 마음속에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영혼의 선택은 실존 속에서 영적 부침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침으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확증이 마음속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2항이에요. 자, 그런데 1항으로 한번 넘어가서 얘기를 좀 더 이어보죠. 1항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근데 문제는 위선자나 외식하는 자, 중생치 못한 자들이 거짓 신앙인을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섞여 있어서,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와 거짓 신앙인,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과 섞여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인지 거짓 신앙인지 이 구별이 참 애매할 정도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근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보자는 거예요. 좋다. 주관적인 신앙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의 확증으로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할진데, 그런데 실제로 거짓되고 위선으로 확신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예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전부 참된 것인가? 아니면 속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일 수 있지 않은가? 성경에 몇 가지 거짓된 확신에 취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놓은 구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예들이 좀 있어요.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미가서 한 3장을 한번 보세요. 오바디아, 요나, 미가 1293페이지 1293페이지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려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니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오니와 오직 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지음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에게 보이리로라. 5절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있다. 이 선지자가 그 백성들이 자기의 입에 무엇을 채워주면, 이 선지자가 이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라. 자기 입에 뭘 채워주면 이 선지자가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라고 평강을 외치고, 자기 입에 뭘 채워주지 아니하면 그와 적대적 마음으로 저주와 전쟁을 선언하더라. 이렇게 이루어진 평강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확신은 참된 확신이 아니오 거짓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여기에 국가적으로 다 속아져 버렸어요. 이건요, 교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미혹당한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속아버린 경우예요. 에레미야에도 봐도 그런데 선지자가 거짓선, 에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곳곳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징계가 지금 코앞에 닥쳐서 교회 전체가 제례 위에 앉아서 회개해야 될 쯤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에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는 까닭 없는 근거 없는 평강의 신기루와 무지개를 막 보였던 거예요. 거기 교회가 다 속아버렸어요. 속아버려서 회개에 이르지 못했죠. 에레미야 혼자 가슴을 치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코웃음 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같이 국가 전체 전 교회적으로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에스겔서 13장 가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목이 그대로 나와요. 에스겔 13장 1166페이지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 도다. 이 회칠한 무덤을 내가 반드시 무너뜨려서 13절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그들의 본색이 무엇인가를 내가 드러낼 것이라. 이 회칠한 담의 위선적 선지자여 종교 지도자로 인한 교회의 미혹과 외식에 그럼 거짓 확신에 대해서 주께서 경고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가게 되면 39페이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럼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한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이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 문안 받는 것과 사람이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한 10절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자녀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한 속에서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의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여 누구든지 성전에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할지니라. 23절 화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9절 28,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9절 화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식인들의 빚을 꾸미며 가로되 지금 나왔던 말. 그리고 34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되냐. 여기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것은 에스겔서 13장에 나왔던 회칠한 담이라는 것과 결국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인데요, 그들의 본색이 교회의 지도자여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 앞에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지만 너희가 너희 스스로 미혹되며 외식되어 거짓된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거짓된 확신으로 이끌어간다 라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럼 너희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보세요. 3장 15절에 뭐가 나와요? 여인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이 있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되 그 사람의 아들 여인의 후손이 뱀 머리를 짓밟아 승리 얻을 걸 얘기하죠. 그 성본복음 3장 15절 원복음이라요, 복음의 시초거든요. 영적 투쟁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교회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신 3장 15절의 맥락에서 주님이 너희가 바로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역사 이래로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고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뱀이요 독사의 새끼라 그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짓밟혀 멸망할 사탄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가면 뭐가 돼요? 8장부터 10장 맥락 속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했으면 내가 누군지 알았을 것이 너희가 본래 그에 속한 자여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하잖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으면서 교회 전체를 미혹시키고 거짓 확신 속에 위로하며 자신 또한 미혹당하고 거짓 확신에 묻혀있는 경우가 그것이 구약 교회 전체 역사였다. 그 구약 교회 전체 역사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 비추어 빗대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짓 확신은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고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 어떤 신앙이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그런 거짓 확신 속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이 세리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주께서 저자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실 때 바리새인이 가졌던 영적인 오해, 그들 외식과 위선 도대체 무엇이고 그가 가졌던 거짓된 확신은 뭔가. 그는 하나님부터 자신이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영적 성질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굴절된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세요. 그래서 6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속임이라. 이 자기 기만 보세요.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에 뒤에 가서 종합적으로 균형을 잡아야겠지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면밀히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속이냐면요, 이쯤 되면 내가 상당한 교인이다, 자기 의에 대한 자랑과 긍정적 이해 속에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해질 만큼, 뻗대질 만큼 그런 경우에 쓰게 됩니다. 다윗이 말년에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군대 수를 계수해보라 한 적이 있었죠. 백성 수를 계수하라.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근데 요압이 그걸 말리죠. 내 주여 어찌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요압이 왜 말렸는지, 그게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수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만 나와요. 그럼 묵상을 해보세요. 그게 왜 죄일까? 민수기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 수를 다 셌단 말이에요. 얼마나 왔는가. 다윗이 그 자신이 노년에 그 백성의 수, 군사의 수를 계수했다는 것이 왜 죄인가? 그럼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요, 그 행위를 한 다윗의 영적 동기 속에 가리워지고 있는 아주 교만한,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자기 위협을 자랑하는 영적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치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숱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로 그를 붙드셔서 결국은 자기 자식에게까지 배반당하며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 다 붙드셔서 오늘에 있게 한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위험을 하나님께 손가락 죄는 큰 교만에 빠졌던 것이죠. 그 교만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바벨탑적 우상 숭배적 각한 요소가 다윗 스스로도 노년에 기만당할 만큼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신학교를 들어오는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확인하길 원하는 것은 동기 점검입니다. 이 자가 도대체 왜 신학을 하려고 하는가? 이 자가 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네가 왜 직분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이죠. 왜 목사가 되길 원하는가? 그 점검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소명이 있는가? 그 소명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확인되는데 외적인 확인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할 만한 이유와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요. 내적으로 마음속에 그걸 향한 그 직분을 향한 강렬한 소망의 마음과 또 부르심에 대한 자기 확인이 겸손하며 낮은 자세로서 복음사업을 위한 충실한 모습이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입니다. 그것이 비뚤어지게 되면 출발이 그러함으로 그 영적 동기가 선치 못함으로 결국은 그가 맡은 모든 리더십은 결국은 교회를 해치게 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그런 자들을 잘 가려내기가 쉽지 않죠. 다만 그런 형식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정직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모양과 시간과 규모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확인 속에 스스로 속고 말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가 다 그 그와 관계가 멀지 않습니다. 그와 깊은 연관이 있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녀오셔야겠습니다. 잠깐 다녀오세요. 시작할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빨리. 9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308페이지 여간에 있는 것. 29장 18절과 19절 말씀. 신명기 29장 18절로 19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염려함이라. 스스로 자신을 위로한다. 스스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원문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내 갈 길로 멋대로 가더라도 내 소견대로 행하더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네가 따는 그 땅은 큰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이 말의 뜻은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자신이 말씀 앞에 성찰할 줄 모르는 거짓된 확신에 있는 자들에 대한, 중생치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과연 구원의 확신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자들이 아니고 참된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의 몇몇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몇 가지 가늠자들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요한 1서 그래서 2장 요한 1서 2장 3절 같이 읽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어떻게 함으로써?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 율법을,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서 율법 지킴. 그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인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 율법 부약에서 좀 더 확실해질 것이지만 일단 복음 안에 있는 자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아, 저 자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 자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걸 일단 여기 정리하고요. 5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있는 줄 우리가 알게 된다. 요한 3장 3장 14절 넘어십시다. 14절 14절 읽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의 다른 표현을 나온 게 있네요. 구원에 확실히 거하는 자를 가늠해보는 표지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라. 19절 보죠.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이스로서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라. 즉 굳세게 한다는 것은 확신 중에 마음을 담대함을 갖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로써 아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내가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구원의 확신, 위로, 거기에 대한 자기 고백들을 어떻게 충만히 고백하고 있나. 시편 17편 한번 보십시다. 14절 15절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의 정욕에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자가 구별되어 있죠. 그렇죠? 육체의 정욕의 열매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17편 14절 15절입니다. 14절의 한절 속에 육의 열매, 육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영적 속성을 그대로 그렇게 표현해놓고 15절은 성령의 열매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이 자는 지금 시편의 다윗은 지금 굉장히 곤고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 있고 9절을 보면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굉장한 환란과 사면초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붙들린 자인가 아닌가를 저희 분깃을 세상에 받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판단치 않겠다. 이런 지금 구원의 확신을 이런 환난 가운데서 구하고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15절 의로운 중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중에 주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실 것이니 내가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깨게 될 때면 주의 형상 가운데서 내가 주를 닮은 자로 서 있음에 내가 만족하겠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한 끊임없는 분명한 견고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지요. 시편 23편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동안 그 오른팔로 붙드실 것이라. 무엇 때문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맥락은 이 시편 노래 속에 담겨있는 인생의 곤고와 환란과 부침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할 때 있었지만 곤고와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그런 모든 인생의 과정 전체 속에서도 한 가지 내가 고백할 것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 이 말 속에는 평생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을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추어 끈적끈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양은 오직 목자의 길로만 따라가며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 양을 보호한다. 그 관계. 그 관계를 그대로 유비로 따서 표현하고 있는 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나는 주님만 따라갈 터인즉 그 내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그가 인도하시는 곳이 푸른 초장이요 신의 물가인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가보니 그것이 험한 골짜기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고 남들이 보는 것도 내가 그 막대 하나 의지하고 가니 결국은 나에게 어때요? 푸른 초장이더라. 아니 이러한 고백 속에 평생 선하심과 인자함이 나와 함께 동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고백이죠. 이런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신앙의 확신들이에요. 이 남이 말할 수 없는 매우 견고한 주관적인 확신들입니다. 이 맛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맛을 아는가.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73편 시편 73편에 시편 73편은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이게 시험거리를 당했어요. 신자가 어떤 일이냐면 3절부터 그 이유가 나오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을 당했어요.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 되냐면 4절부터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사는 동안 힘이 정력이 건강하고 왕성하며 5절에 남들은 다 겪는 고난도 겪지 않고 재앙도 없을 뿐 아니라 더더욱이 그들은 교만을 자기 목걸이요 강포함을 자기 입는 옷으로 삼고 살이 퉁퉁 쪄 눈도 피둥피둥 토단하고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자기의 바라는 것보다도 그가 욕심내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능욕하며 악하게 남들을 압제 말하기를 거만히 떨며 말하기를 자기 입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저 하늘 높이 들고 혀는 온 땅에 두루두루 설만이 다니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는가. 11절 지극히 높은 자 그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교만이 온 하늘에 충만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악인이 분명한데 재물은 끝없이 더하고 온갖 자식 잘 되고 집안이 평강하더라. 그러니 13절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낙심이 들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어 죄 없이 하려고 한 모든 일이 뭐 때문이냐 이게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실로 헛되다. 내가 뭐 때문에 기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나는 거꾸로 당하는 게 뭐예요? 종일 재앙이요 아침마다 징책이요. 이러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교유를 행하였다. 내가 어쩜 이를 할까 생각한 적, 즉 내가 이렇게 해봐야 오히려 어려움이 난 것이요 주의 아들들이 속고만 것이라. 이렇게 내가 말을 했다 쳐보자에. 그 모든 주의 앞에 경건이 다 헛되다고 말했다 쳐보자에.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망발을 행했겠는가. 왜 그런가. 17절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니.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계시록 보면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졸지에 멸망하여 그들이 자라던 모든 영화가 불에 타 번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끝내 주의 사랑하는 자를 붙드시는 경건한 자를 위로하심이 따로 있으니 종말론적 심판 안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25절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네. 이런 구원의 확신을 마음속에 견고히 갖게 되는 겁니다.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시편 73편의 이 마지막 조문을 결국 지금 봤나요? 아니죠. 여전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악인은 어떻죠? 입은 하늘에 있고 혀는 땅을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견고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이 신자 누림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확신이 아니요, 진실된 확신이죠. 오직 어떤 자만 느낄까요? 하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정의하고 율법을 사랑하며 사랑에 힘써 살아온 경건한 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그 긍휼을 입은 자임으로 긍휼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영적 원리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해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감동과 경험과 기억이 새겨져 있어서 상생이 증거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 전해줄 수 없는, 남이 예수 믿는 자는 구원 받아 이런 사실 너 알지? 그래 나 알아 로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지식으로 전해줘서 동의하고 끝나버려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요, 경건입니다. 이것은요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수렁에 빠지면, 깊은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이 확신과 미로를, 이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인하고 다시 나오죠? 저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를 붙드셨는가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큰 시험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나 자식 압살롬한테 내어 쫓김 당해서 멸망에 빠질 때, 그 수렁에서 어떻게 신앙적 회의 없이 다시 일어나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사랑과 약속을 다시 돌아와 반추하며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히 나를 향해 구원의 견고한 끈을 놓고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를 보고 오라고 하죠. 그걸 알 수 있으려면 신앙이 좋을 때 잘해라.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과의 경건한 교통의 경험이 없으면요, 어둠에 빠지면 아무 근거 없는, 나는 본래부터 안 믿었어, 그에게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시면 끝까지 구원으로 부르뜨시고 절대 당신을 포기하는 식으로 용서하십니다. 어떤지라도 용서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20년을 교회 다녔지만 지금 나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나는 끊어진 자야, 스스로 멸망길을 택한 자라고 라고 자기가 뻗대고 고집할 때 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사람 심령 속에 경험적 자취가 없는 겁니다. 그건 끊어내기 어렵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시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일어섰고 베드로가 그래서 일어섰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닭 울기 전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네가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 앞에 범죄하고 입술로 부인하고 엉엉 울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할 때 자신을 향한 주의 사랑이 미리 자신이 어떨까지를 내다보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진실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 8장은 아주 중요한데 37절 39절에 성도의 견인이여 신앙의 확신에 대한 교리적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못 끊습니다. 이것은요 객관적 교리를 넘어서서 주관적 경험 안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영원 선택 작정의 교리는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신다 라는 객관적 교리뿐 아니라 실제 그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누구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서 7장부터 흘러오는 흐름이 바로 8장의 이 경배의 찬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서 구원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난 교회 나가는데요.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아, 왜 자꾸 물어요? 지금 이렇게 구원받았다니까. 뭘로 얘기해? 뭘로 얘기할 거예요? 영적 생일을 아시나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는 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 것조차 모르니 당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틀림없군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말이에요? 날 따라오세요.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 생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 앞에서 실존적으로 믿음이 시작됐다고 확인될 만한 어떤 시점을 네가 기억하냐라는 말로 풀이해볼 수는 있어요. 물론 우리는 다 믿음의 시작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해마다 잔치 벌이는 관습이 없었고, 또 어려서 믿고 복음을 듣고 그때 깨달았다가 한동안 잠자고 있다가 다시 깨어나고 이러면 잠자고 있다가 한동안 깨어나면서 어느 시점에 내가 주를 믿기로 결심해 나올 때, 그럴 때에 어떤 자에게는 그날이 기억되지만 처음부터 믿었던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그것이 중간중간에 회심의 어떤 특별한 전기가 마련된 사람에게는 기억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모르죠. 저는 영적 생일 언젠가 하면 기억은 있어요. 회개의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복음에 대한 기억이 있고, 주께서 어찌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억 속의 충격과 하나님 이름 불러 기도했던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빵 먹기 위해서 교회 갔다가 그만 덜커덕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제 가슴 속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 그게 제가 기억의 범위 내에서의 처음의 경험들이에요. 그런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된 그 부르심 때문에 생명력 있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사랑을 노래했는가? 안 했죠. 헌금 주면 반은 호떡 사 먹고 반은 헌금 내고, 돌아서 아버지에게 헌금 달라고 돈 달라고 이렇게 생활을 해나갔던 시절도 있었고, 노는 게 좋아서 교회 가기도 했었고, 이런 생활들이었죠. 한때는 학생의 부흥회 때 울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손들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눈물 펑펑 쏟고 기도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중고등부 시절에 그랬다가도 교회도 까먹고 그렇게 놀기도 하고 그런 새도 있었죠. 이런 기복들 속에서 주께서는 끊임없는 내 마음속에 고백적으로 담는 게 뭐냐면, 언제 주께서 나를 주의 아들로 삼으셨는가라고 인생을 반추해 보면 저는 그때까지 기억이 소급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이전에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시점에 그때쯤 나에게 만지심이 된 기억을 나에게 첫 번째 새겨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생일을 따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물었을 때 흔들흔들흔들 요동치는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껍데기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나 세례 받을 때조차도 복음의 앞에 자신을 회개하며 돌아보는 진지한 복음의 각성이 생략된 채 세례를 받고, 그러다 신앙생활을 껍데기처럼 해나간 모든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 질문 앞에는 요동을 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동을 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교회에 그 질문들을 계속 던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독소가 있어요. 그 독소의 해악은 무엇입니까? 즉,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네만 있다라는 교회론적인 독선과 더불어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은 완전주의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부분에 왜 신자라 할지라도 그 질문을 받으면 충격과 도전에 근심을 하게 되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죄성의 모습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네가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너를 들여다보라고 우리의 삶을 들춰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도 지금도 교회 오면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할 만한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상존해 있고, 때때로는 주의 성령의 능력조차도 삼켜버려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실존의 모습을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그럼 믿는 자냐? 라고 딱 찔러 맞으면서 완전주의적 성결의 모습을 들이밀게 되어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로마서 7장을 생각해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은 신자가 갖는 영적, 심리적, 내면적 갈등에 대한 단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악이 함께 있어서 주께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법, 하나의 법을 세워 놓으셨어도 이 하나의 법, 성령의 법이 불신자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양심의 소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주신 성령의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법, 하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육신의 법이 내 심령 안에 갈등을 일으켜서 나를 죄성 가운데 이끌려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필연적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연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자기 영적 갈등에 대한 탄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로마서 7장을 근거로 이거 봐, 사도 바울도 맨날 죄를 졌기 때문에 오거나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가 맨날 신자로서 죄 짓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바르게 말한 거야 아닌 거예요? 말도 막 잘 안 나오네. 그냥 바르게 해석한 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흥분해서 얘기해서 잘 못 알아드셨어요? 오거나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자의 일방적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신자가 일방적 승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성에 대한 탄식으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긍휼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하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배가 이루어지는 자기의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 패배를 말한 것도 아니요, 일방적 승리를 말한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영적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동시에 그러므로 뭐가 아니라는 거죠? 신자가 완전함에 비추어 자기 성결성의 완전성에 비추어 뭐가 구원의 확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가 구원의 확실을 누리는 것은 뭐겠어요?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개케 하시고 오래 참으시사 다시 하나의 백성으로 나를 이끌어 죄의 법에 싸워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갖게 하시고 그거를 계속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흔적과 체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패배의 기록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승리한 그 기록이, 그것이 백전백승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자됨에 대한 약속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죄 짓는 거는 육신의 자아인 너고 이기는 거는 새로운 자아인 영적인 자아 새 사람 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네가 하나님 오늘도 죄 중에 사는 죄인입니다. 죄인 질질 끌려간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것도 바로 나요. 죄된 정욕에 따라 죄를 보하는 것도 바로 나입니다. 한 인격 안에 두 품성의 갈등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 죄 짓는 자라는 인격 따로, 새 사람이 인격 따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죄를 짓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네가 아니라 옛자가 죄를 짓는 거니까 새자인 너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다. 이런 식의 완전 무흠 성결주의는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구원파의 한 교리의 축이에요. 이 두 부분의 이해를 선명히 가지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어 성도의 견인 가운데 확신케 하시는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평생 사시는 동안 신앙에 견고히 쓰시길 바랍니다. 5만 가지 잡소리가 주의 주변에 별 이단의 모습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내가 주의 복음 앞에서 지금 어떤 심령으로 있는가를 날마다 새기는 현재적 경험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을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의심치 마시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내가 지금보다 더 악한 죄종이었을 때 주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나에게 눈물과 회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게 주신 바가 있고 그 마음에 따라 죄에 승리한 나의 경험과 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내게 와서 시험케 하는가, 그대는 성경을 믿는가, 이렇게 단호히 물리치시고 담대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사오매 우리의 연약함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송하옵나이다. 이 믿음 가운데서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마음에 확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에 확증케 하신 이 구원의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 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연약하여 미혹할 때라도 우리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거두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주의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